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700년 전에 옛날에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약속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신앙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나 할 것이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사랑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열자 이내로 대답합시다. 나는 누군가? 예? 하나님의 자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보를 받고 주보 제목과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그 선생님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아는 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을 확인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주일학교로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학교로 와 있습니다만은 학교입니다. 우리는 학교. 여기는 반드시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가서 평양에 가서 소리 높여 목청 높여 함께 노래 부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작년만도 어려움 없었죠. 광화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애까지 유모차에 타고 터키를 흔들 그때 우리가 평양에서 노래 붓고 부르고 평양에서는 노래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 꼭 필요한 때 이루실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태우는데 요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노래를 별로 안 불러요. 왜 통일을 해봤자 별것도 없을 것 같고 통일을 해봤자 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걸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넘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북으로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좁은 나라 코리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은 계속 들려옵니다. 너희를 다 모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버스 안에서 타도 같은 교회 버스라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만일 112, 3부 따로 나눠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전철에서 만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발 밟았다고 싸우다 보면 알고 보니까 몇 구역 사람이고 몇 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하. 참사랑교인이라는 말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지 언제라 하는지 잘 몰라서 물었는데 저 목사가 설교를 하가지고 왜 자꾸 교인을 뽑고 적어도 여전히 회원들이고 임원들인데 우리 보고 누구냐가 자꾸 묻지 저 사람이 어떻게 물었었지? 이 대답을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인생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갑자기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는가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까 얘가 배속받은 부대는 전부 다 선임자들이 고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하나만 연대 출신이에요. 신병이면 테스트라 하거든요. 요놈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가, 요놈 어디다 써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자꾸 선임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데, 야, 너 건빵을 영어로 뭐라 그래? 여러분, 건빵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틀려도 괜찮아요, 이것은. 건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모릅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아는 것처럼 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알 것도 같은데 건빵 마른 빵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네? 뭐라고 영어로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단순하게 4월 셋째 주일 헌신예배 때 참석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에 있어서는 전달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자격이 생겼어요. 지난주일에 설교를 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건빵이 뭐라냐 묻는데 이 군대에서는 더구나 상자가 물을 때 모릅니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이 그건 안 돼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훈련소에서 딱 한 번 건빵을 받았는데 그 건빵 봉투를 읽은 기억이 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대답을 딱 하니까 그 선임자가 오, 이놈 연대 맞네? 딱 그러더래요. 그 말입니다. 그날 제가 대답을 못했으면 아버지가 목사하는 줄 아는데 목사 망신, 지 망신, 저희 집안에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집안 망신, 나가서는 학교 망신까지 할 뻔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대답을 했더니 아, 이놈 맞네, 연대 맞네 그러더래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청문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너하고 지명했을 때, 그래서 군에서는 너하고 지명하면 무조건 자기 계급을 대야 됩니다. 예, 일병 누구누구 탁 떨어집니다. 그것도 뭐 가만가만 하면 안 되고 큰 소리를 해야 돼. 큰 소리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꿔 말하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지나가면 이따가 저기 나갈 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근데 그 대답은 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설교를 끝냈어요? 하고 물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제가 총회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키가 큰 주원인데 탁 오더니 인사를 꼬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들이 총대에서 반가우니까 만나서 인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악수를 했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아, 옛날에 우리 노예 있었지 않냐고. 이름 내 기억하고 있다고. 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노예 수산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을 때, 제 머리에다가 목사님이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목사들 쭉 앉혀놓고, 안수할 때, 목사들이 쭉 둘러서 있으니까, 더구나 고개를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얼굴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뒤에 다니는지 나 잘 모르겠어. 뒤에 다니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봤냐 그랬더니 저는 고개를 들고 봤다는 거예요. 누가 나 안 쓰는지. 나 참 별로 봤어. 그래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놈도 있구나. 나는 그거 못했거든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저녁에 점호를 시작을 하다 취침이 들어갔는데 군인들은 취침하면은 자야 돼요. 이게 군대가 좋은 거 그거예요. 먹어라, 입어라, 벗어라, 씻어라, 자라, 일어나라.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군대예요. 군대는. 딴짓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지. 근데 딱 취침했는데 소대장이 이제 제대로 취침을 했는가 보러 다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이제 신병대니까 안경을 벗어낼 데가 없어요. 우리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을 벗어놨다 그냥 깜빡하면 바로 안경을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데다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도 한 줄로 자는데 어디다 놓아요? 바로 벗으면 끝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쓰고 잤죠. 그래서 소장이 딱 들어오더니 너 왜 안경을 쓰고 자? 이 군대라도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안경을 안 썼습니다 하고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도 안 되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엉겁결에 대답을 했어요. 꾸물꾸물 꿈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대장이 와!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취침할 때 웃으면 안 돼요. 상관이 얘기할 때는 더구나 더 웃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대답하다마다 자던 사병들이 다 똑같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어머니 소란해졌죠.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저놈은 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자는 놈이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안경 쓰신 분들 어때요? 꿈꿀 때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요? 한 번도 꿈을 안 꿔보셨구나. 안경수가 오늘쯤에 한번 잡으세요. 어떻게 꿈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잠깐 나는 꿈을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잡니다. 그랬어요. 그 대답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것 때문에 저는 기억이 됐어요. 여기 앉아있는 지금 우리들은 누구인가. 이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엔 필립 기자라는 사람이 8,000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나본 8,000명을 두 부류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스타형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서번트형. 섬기는 형입니다. 막 여기까지 말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스타형입니까? 섬기는 형입니까? 저는 오후 예배 때는 꼭 질문을 해요.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이래봬도 인내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서번트 형이에요. 섬기는 형이에요. 우리는 스타 형이에요. 섬기는 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뭐하라고 지명해서 부르셨을까요? 섬기라고 대접받으라고. 대접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대접받으라고. 교회는 잘 진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 되네. 국회에서 요새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기는 형이나 스타 형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데 스타 형은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섬기는 형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오늘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오후가 막 꿀같이 기다리는 순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는 한 번만 들으지 누가 두 번씩 들어가지 이러는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잠 못 자게 하는가 그런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바꿔 했어요. 저는 그 새벽 기도 나갈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종을 세 번 쳤어요. 초종, 재종, 삼종. 삼종은 이제 시작은 나는 종이야. 그런데 새벽에 탁 벌써 5시 10분 전 되면은 이제 지금 가시기 방음이 잘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옆방에서 움직이면 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형님이 이제 나가시면 벌써 다 아침이 끝나시고 마루에 내려서 신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저를 안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소리를 한번 탁 내쉬어놔서 업이야 그러면 나 좀 자게요. 좀 더 자고요.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니까. 그래서 업이야 그러면 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튀어나가야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 해서 쥐어받거나 뭐 혼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 경험상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그날 하루가 자꾸 발을 헛디뎌요. 헛걸음도 자주 하고 헛말도 나오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신이 없어요 하루가. 근데 믿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해요. 믿음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안 불러주고 싹 지나가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저희들 때는요, 수요일에도 공부를 안 했어요. 죄스러워갖고, 수요일까지 공부해갖고, 그날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니까지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 생각 때문에, 수요일도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어쩌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주일날에 물건 산다는 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 죄를 짓는 거. 나무 주머니에 돈 훔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단 물건 사는 것도 잘못을 알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주일날 교회 앞에 있는 식당들이 잘 되단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잘잘못은 가리지 맙시다. 근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 주일학교 설교를 꼭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애들이 하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메모지를 딱 써붙입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맞췄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인가 3살인가 돼서 아마 4살 정도 됐겠죠. 근데 앞에서 기어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놈 났을 때 그랬어요. 저놈이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아빠 설교를 평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아니 멀었잖아, 4살이니까. 근데 그날에 주일이었는데 뭘 요구를 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돼. 그랬더니 탁 받는 소리가 아빠 그러면 무엇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무것도 안 되냐 이거요. 다 준다겠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평을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는 듣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럼 누가 힘들까요? 목사가 힘들까요? 성도가 힘들까요? 목사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설교를 하나 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3년 동안 그 설교를 못 했어요. 3년 동안. 그 설교 제목은 지금도 기억해요. 십자가 밑에 서라. 그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아서 써놓고도 너는 십자가 밑에 가지 않고 가까이도 안 가고 가끔 쳐다보면서 남보고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밑에 서라고 설교를 하냐. 그 설교를 못 썼어요, 그걸. 제목만 써놓고. 이 설교는 바로 1차 대전 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한 소리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30대 되기 전에 그러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서라. 십자가 밑에 서라 하면 정말 엄청나죠. 요즘에 여러분 성탄절에 새벽성 들어봅니까? 들어봅니까? 새벽성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새벽성 성탄절에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자랄 때, 부활절에도 새벽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성탄송은 말 것 없겠죠? 부활절에도 새벽성을 하고 다녔으니까 성탄절에는 말 것도 없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심리 사방으로 다 쓰리면은 그 새벽에는 멀리서 소리가 가요. 그래도 높은 놀러 가서 노래를 하는 저쪽 반대쪽에서 부르고 이쪽에서 부르고 보면 거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운 게 아니라 저 그게 이심리예요, 이심리. 그 이심리 떨어진 길을 새벽성 다녔던데 지금 가면 다 교회들이 서 있어요. 바로 이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섬기는 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예상 가운데 구제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제비란 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라 해가지고 나선비라 그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 우리는 나선비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다. 중요한 것은 남아서 나머지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필요한 대로 의식에 필요한 대로 먼저 요청하는 대로 먼저 주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6.25 때 피난을 가는데 어린 제 동생 데리고 둘이 가는데 이렇게 마당에서 보니까 부엌에 물 항아리가 있고 물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위에 바가지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찼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아줌마 찬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줘요. 없다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었으니까 어린들이 오면은 반드시 바가지다 줬단 큰일 나요. 조그만 동그란 상에다가 차려서 마을에다가 놓고 와서 앉아서 먹고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쭉 자랐는데, 아이,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화도 못 내고 그냥 동생을 이끌고 나왔죠.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런데 한참 길을 걸어나오니까 이제 농사를 짓다가 다 비난을 가버리고 주인이 없는 밭이 있는데 그게 마침 수박밭이었어요. 배 수박이 널려 있으니까 둘이 발로 툭 차가지고 깨지면 이렇게 잘 익은 수박을 먹고 팔아서는 그냥 놔두고 지나갔어요. 지금 커서 그 생각, 그때는 그 생각 못했어요.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신투불이라고 바로 그 땅에서 난 수박을 나한테 우리들한테 주려고 그 아주머니가 찬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수박을 주려고 먹게 하려고 그 아줌마가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줌마를 내가 알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수박을 먹으려면 꼭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아줌마가 왜 안 줬을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해서 이 세상은 유지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김의 특수성은 섬김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구애입니다. 구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그냥 읽은 것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말씀이구나라고 하기는 상당히 뒤늦게 되었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생 다 했는데 6.25 때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보고 내게로 오라. 아멘.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50년 8월 15일 양력 광복절입니다. 그날 아버님이 이제 피신에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찬송 성경 가져와라. 저희들은 5남매였었는데 형님은 이제 학병으로 군에 갔고 이제 4남매가 남아 있었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도 듣고 옆에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만국 통일공과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공부 책인데 예배 전에 가르치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찬송 성경 전부 다 큰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문간에 있는 큰 제트민 속에다 딱 파묻어놨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집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성경 찬송 가져오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당장 배락 맞아야 그랬잖아. 그래서 다 이실직고를 했죠. 사실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저 지금 제때문에 문간에 있는 제때문에 다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끌끌끌 웃으시면서 야 이놈들아 장로 집에 성경 찬송 하나도 없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깨를 내도 좀 죽을 깨를 내냐 살 깨를 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또 찬송을 가망가망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적당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찬송서가 굉장히 커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버님 물려받은 게 저희 자녀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들이 다 셋이고 딸이 둘인 게 5남매였는데 이 아들 셋이 다 성가대를 지휘를 했으니까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성가대를 했고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넉넉하지 않아갖고 주일학교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만 청빙을 했어요. 교회들이. 옛날 얘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교육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툴게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남았어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에 보면 see란 말을 먼저 딱 앞에 나옵니다. see, 보라, 볼지어다. 그래서 맨 앞에 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지혜와 재능을 받아야만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 처음이니까 아무도 성막을 지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경험자가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명해서 불렀단 말은 이사야만 아니고 모세가 이미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강 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리고 정확히 아십니다. 깊이 그리고 정확히 아십니다. 혹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습니까? 참, 하나님, 내가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는데, 왜 아홉 번 잘한 것은 기억 안 하시고, 한 번 잘못하고만 딱 기억하시가지고, 매를 바로바로 때리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매를 자주 맞는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성경 다시 봐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예수 믿을 소질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추달, 즉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선생님 만나면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아서 많이 때려주시고 많이 혼내주세요 그랬지.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와라 어쩌라 그런 일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일하신 분 계시겠지만 정말로 고달프대요. 특별히 아파트 학교 마당이 보이는 교실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가 자기 학교 가면은 이게 아이 교실하고 자기 집 창문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방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찰려고 한 거예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증거를 내니까 교감한테 교장한테 와서 따지면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답니다. 사실 저희들 때는요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시면 일부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잘 돌아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부딪혀서 인사했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고개 건들면서 이전이 하고 인사를 하면 아이들은 예예 예 하면서 이게 손만 흔들지 고개를 안 숙여요. 지금 병이 들어도 많이 병이 들어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학생이에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배워야죠. 필요한 일을 위해서 인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자기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기만 하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혜는 창조에서 발명하는 능력의 관계를 하고 총명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의 관계하고 지식은 경험을 구체화시켜서 생활에 적응한 그런 능력을 관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 그러면 한문 같은데, 예, 한문 한문이죠.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체성이란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이란 말과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쉽게 알아들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체성은 본디의 참 모습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이 말도 조금 어려워요. 존재라면 차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 잊으시고 안 듣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언제나 푸른 신호등만 바라본다. 그런 유명한 말을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푸른 신호등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빨간 신호등만 생각합니까? 요즘에 논리적인 얘기들 같으면 둘 다 봐야지요. 그럴 거예요. 둘 다 봐야죠. 저희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을 했는데 아빠 제가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의자 하나 좀 오늘 하루 종일 써도 돼요? 그래도 응 그렇게 해라.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랬더니 오후 5시가 딱 됐는데 들어왔어요. 전에 뭘 외면을 많이 해놨게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앞에 건널목에다 갖다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 교인들이 건널목을 지나는데 신호들 몇 사람이나 얼마나 어떻게 지키는가를 하루 종일 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애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켰을까요? 지킨 사람보다 안 지킨 사람이 훨씬 많고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는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미워하니까. 그 나이에 목사들 미운데.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의자에 앉아가자 조사를 했다는 소리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놀래요. 회개도 많이 하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보는데 그날 사회자가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다 찾고 근데 이제 그놈이 이제 아침 예배를 인도받는 책임졌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고덕동 아파트가 들어올 때예요. 나는 저 아파트만 들어오면 적어도 300명은 이 교회 안에 가서 살 것이다. 그때 100명도 안 된다니까 그 생각만 하고 매일 지내는데 이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아파트 공사장에 아저씨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목사가 교인 숫자 늘어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처럼 어린 것은 그 아저씨를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음성에 제가 한 달간은 새벽에도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야, 이게 목사인가. 너 목사 맞냐? 국민의 4학년보다도 못한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참 무서워요. 애들 생각하고 싶으나 말하는 것이나. 소련의 죽음의 수용소 감옥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환자 진료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 수용소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러면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죽여버려둬라. 그러면 손을 못 대요. 만약에 손을 대면 대신 의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않고 버려두고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경우에 의사는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전대 지금 내가 조금 시원찮은가 봐요. 지금 뭘 도우려고 나온 것 같은데 모르기는 몰라도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사상범으로 잡힌 젊은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치명적인 유행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수용소장이 명령합니다. 죽게 내버려두라. 이 명령을 받고 의사가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밤에 내가 손을 안 대면 꼭 죽게 생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의사는 명령 불복종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밤을 새워서 정성을 다해 그 젊은이를 살려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 사실이 수용소 안에 퍼졌습니다. 수용소장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아침이 되어서 그 의사는 공개 채용장에 잡혀갑니다. 모든 수용소 죄수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때 이 의사 모리스는 자기가 살려냈던 젊은 그 환자,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내 양심의 자유를 누린 것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소련의 수용소 군도에서 의사 보리스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살려낸 이 젊은이는 바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며 기도하던 그 의사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자기도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유명한 닥터 지바고 1970년 노벨 수상을 했던 그런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사 이름이 모리스 파스테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름만 그냥 흔한 이름으로 따붙이고 소설에 주인공 이름을 그 자기를 살려냈던 그 의사, 사형장에서 죽어간 그 의사를 따준 것입니다. 정체성은 십자가를 향하는 결단의 길에서 눈물겨운 감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 절 앞에 13장 31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가르치면서 늘 지적을 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다 100%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염려하던 사람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실은 잘 기억을 안 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기 성경에 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그 줄을 몇 번 그어야 될 거예요. 몇 번 그어진다는 말은 몇 번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로 목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구약시대에 가장 엄청난 죄가 우상숭배였다면 신약시대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큰 범죄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라는 신앙법을 우리가 매일 거짓말로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이 언약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어렸을 때 땅 따먹는 것을 많이 했죠. 땅 뺏기는 많이 했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혀를 차면서 나무리셨어요. 조그만 땅에서 뺏어봤자 그게 그거지. 그걸 뭐 뺏고 말거나 열심히 하죠. 열심히 막 손가락이 아파서 막 차차 벌려가면서 막 찢어게 하면서 그것도 이기면 뭐돼. 등기 서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오늘 이사에게 하신 이 43장 말씀은 말 잘 듣고 순종하던 모범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이 아니라 다 잊어버렸던 출애굽기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승리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 같으면 사표를 해도 몇 번을 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뭐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누구나 우리가 누구나 꼭 잊지 마시고 나를 지명하여 너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다는 거 더구나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이북 사람들 가진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나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내 놈이다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너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누구예요? 아,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집사람이란 말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진 그겁니다. 교회 오면은 다 이름을 불러주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대충 안 불러요. 내 이름이 그 불리는 이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내 이름은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불렀다는 것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거 지금 우리 참사랑교회 제일 절실한 게 뭡니까? 참사랑교회 지금 제일 절실한 게 뭡니까? 한 가지로만 기도 제목을 통일한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이걸 알아야 돼요. 참사랑교회는 이름처럼 참사랑이 문제예요. 참사랑 없고 거짓 사랑이 있을 때 문제가 돼요. 목사님 사모님들 40대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저 38세에서 제일 가까운 야복강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일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어디 저를 만나가지고 하룻밤 와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한 50명 왔다거든요. 사모님들 기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통일을 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통일만 시켜달라고 한대요. 사모님들 기도를 참 잘못했네요. 지금 입한국에 통일이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데 통일해봤자 진짜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물어야지. 그 묻지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통일시켜달라고 그러면 이 판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통일됐다고 방송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밖으로 갈 겁니까? 입을 하는데 필요한 건 쌀 가지고 갈 것입니까? 뭘 가고 갈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산업계의 자료 무엇인가? 우리를 다 삼산업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 우리 삼산업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선교사명인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희 목사들이 제일 민망한 것이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왜 우리 자녀들은 다 선교사를 계속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나와서 일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왜 선교사를 안 옵니까? 난 그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자기 소유격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사야한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온 것 같아요? 짐작으로. 그런 걸 잘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염려가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쉽게 기억하는 방법. 1년에 며칠이죠? 1년에 며칠이에요? 360일에도 절대 대답, 끝까지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난 대답 안 한다고, 끝까지. 난 그건 대답을 때까지 기다려.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인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366번 나와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하고 또 한 번 더 남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염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생기지 않는 일까지 염려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미리 끌어다가 염려를 해. 미리.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네요. 은혜를 자기는 참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과학원을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세 명이 합격을 했는데 두 명이 아들 앞에 있는 거예요. 1등, 2등이. 그리고 아들은 3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비 후보가 된 겁니다. 예비 후보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알고 3등 해도 됐다. 그,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딴 데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들도 차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딴 데로 다 가버린 게, 이 아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거기서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난 저거 곤란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기도를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목사 부인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누가 말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혹! 여전대가 여섯 개나 있으니까 어쩌고 시비도 나고 소문도 날 거예요.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이래저래 멸치를 더 국물 넣는데 잘 끓이고 어디는 좀 성의가 없어서 멸치 국물이 더 맛이 없고 같은 교회에서 하면서도 시비를 해요. 목사는 그거 다 알아요. 다 듣고 칭찬하거나 책망은 안 해도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 손이 커서 좀 많이 넣는가 보다. 그때 멸치가 쌀 때 어떻게 샀는가 보다. 아, 그러면 됐지. 그걸 왜 멸치를 많이 하냐. 옛날에 시골에 그 농사 질 때, 저희 전라도는 뭐 농사를 기르면 모심을 때 200명이 한 줄로 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식사, 점심 대접을 하느냐. 이 믿는 사람은 핑계대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고 술을 안 줘요. 그러면 그 대신 고기를 더 많이 넣어야 하거든. 그럼 고기는 안 넣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술만 빼는 거야. 그거는 내가 잘못 믿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믿는 사람들도 저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면은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그냥 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그 사람도 잘못이요. 가긴 왜 가. 왔으면 돈을 빼고 가야지.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 풍랑이 만났을 때 기도할 때 그 로마 군인들 하나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 머리 숙이하고 떡으로 같이 축사하고 나눠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떡 나눠준 거 아니에요? 다 나눠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베풀 것은 다 베풀어야 돼요. 네 손에 힘이 있을 때 나눠줘라. 베푸는 이 놀라운 일. 이것도 사랑의 하나거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것은 그것도 눈으로 주는 것만 아니야. 비인 자를 한번 비어주는 것도 그것도 주는 거예요. 전체에서 제발 우리 권사님들 아무 권사님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잘 해놨어요. 그 앞에 지금 사람이 들고 서 있는데 짐 들고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 교회 권사만 찾는 거예요. 그때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석 심판하면 어떡할까요? 너는 끼리끼리 늙을 것이면 찾고 남의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니 즉석 여기서 내가 벌내리겠다. 즉석 심판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 자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놓고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하는 때 있죠? 그 돌아놓을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돌아놓습니다. 아까 왼쪽으로 돌아놓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으로 돌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놓는 거 감사해요.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건강하셔가지고 중환자실 한 번도 안 가봤어. 난 중환자실에 한 번 가봤거든요. 두 번은 가기 싫어요. 중환자실하고 거의 퍼뜩 생각하는 게 목사는 목사니까 아 지옥하고 중환자실하고 비슷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구나. 지옥에는 간호인이나 의사가 없어요. 근데 중환자실은 24시간 의사나 간호원들이 딱 있어. 그 대신 그 의사나 간호원들이 이 환자를 대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말을 참으로 해요. 여기 계시면 혹시 앞으로 경험을 위해서 참고를 알아두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목사기가 나오면 성가시럽죠. 그런데 한 시쯤 되니까 교재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팀장이 오라가지고 왜 이렇게 간호원들이 환자들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왜 웃냐고 사람이 많은데 쳐다보고 있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여과 있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누군지 나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칠 사람인지 나를 낚여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분만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소리를 빽빽 질러야 되고 부드러운 말 하면 대꾸도 안 해준대, 반응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지옥을 거기서 한번 공부했어요. 지옥에는 없잖아요. 중환자실은 그거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낫다고, 지옥보다 낫다고 중환자실 자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비싸요. 비용도 비싸고, 중환자실에 나올 때는 무조건 인실로 가야 돼. 그 20, 45만 이상 되면 그 보험 의료보험으로 안 돼. 그냥 중환자실은 가지 마시고 혹시 갈 경우가 있으면은 이해를 하세요. 그 사람 말 함부로 하는 건 절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는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다.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참사랑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풍족히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슬라에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 이름처럼 참 사랑이 필요한 이때 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참 사랑의 사람들, 참 사랑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